아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그러므로 은혜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도 역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은혜란 말의 의미는 카리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기뻐하다, 안녕스럽다, 평안하다라는 데서 온 것으로서 은혜로운 행위, 또 선물, 자선, 감사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 그것이 카리스, 곧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아는 단어 중에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카리스마, 이것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저 주는 것, 은총과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라면 속죄의 종교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속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거듭난 참신앙인으로 간주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또 심판받을 사형수로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며 무할례당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형벌 아래 놓인 자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과 저주와 죽음이 우리가 받을 당면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림받지 않고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으로 기업까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또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계속되고 은혜로 영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같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그의 존재 권한이 은혜로 시작하고 지금 존재의 가능성도 은혜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그의 생이 시작되고 물에서 그의 생을 일관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고기가 물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도 은혜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만 존재가 유지되고 은혜 안에서만 천국의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없인 여기고 헛되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없인 여기고 별 의미 없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수고에 대한 때까만 챙긴다면 이것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악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100개를 샀습니다. 사과 100개를 샀어요. 그는 100개 중에서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골라 그는 100개를 다 먹는 동안에 언제나 제일 좋은 것만을 먹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사과 100개를 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일 맛보고 상한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거 얼마 안 있으면 버릴까봐 겁이 나서 상한 것부터 먼저 먹어 치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래서 제일 나쁜 상한 과일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과 100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일 좋은 사과 100개를 먹었는데 한 사람은 제일 나쁜 사과 100개를 먹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날 매일을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제일 기분 좋고 제일 행복한 날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가장 나쁜 날로 가장 기분 좋지 않은 날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 같은 세월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감사하면서 살면 100날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00가지를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면 100날이 불행하고 그 일생이 나쁜 날들로 연속이 되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저주스러운 삶이 그에게 따라오게 될 것이고 가시밭길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불평만 앞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깔아먹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외면당하고 기피당하는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 불평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 생활을 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위에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그 명칭이 칠칠절 또는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절기는 한 해에 처음 익어 거둔 양식과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능력과 그 역사하심으로 주셨다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날로서 농경적 대축제일입니다. 한 해에 첫 열매인 보리와 밀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씨와 과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양의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람과 온도와 땅 속의 영양물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감사하는 절기죠. 보리나 밀이나 모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과 사랑 베푸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사례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없을 때 첫 양식인 보리나 밀의 열매를 거두고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과 형편에서 혹은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거리를 잊게 하셨고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은혜와 감사의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곳에서 잊게 하신 그 첫 열매를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를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그 3월, 4월, 5월달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을에 거두어둔 양식이 다 떨어져 없어지는 시기거든요. 3월에 겨울이 가고 봄은 왔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없죠. 특별히 도회지에서 태어나서 도회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이거 뭐 모릅니다. 저는 6.25가 끝난 지 한 2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50년대 중반에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춘궁기라 그러고 봄에 양식 없는 때 이제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어요. 보리가 나기 전에 양식이 없는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해서 보리고개라 그래요. 보리 추수가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 첫 열매, 지금 우리들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농경 시대를 보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죠.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우리들 먹여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꼭 기억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절기를 주셔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 데 있어서는 인색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먹을 양식은 첫 곡식의 열매인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그냥 먹도록 버려두지 않고 굳이 맥주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고 감사를 계속 유지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 중에도 그런 식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배려와 긍휼의 뜻이 이 맥주감사 절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열매,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 뭐냐는 것. 은혜로운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첫 곡식에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 곡식에 풍성한 복을 주신 은혜. 구절로 11절에 보면 일곱 주르실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르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뭐 몇 주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눈으로 입으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9절 11절에 다 같이 시작. 7절 곧 맥추절은 전적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감사한데 그게 보면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인 레위인과 손님들과 과와 가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양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내 먹기만 급급할 정도로 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은혜도 감사도 알지 못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가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첫 열매를 거두는 복을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요. 행복과 즐거움의 절기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절기입니다. 특히 먹을 곡식과 양식을 주신 축복의 절기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두 곳에 물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물은 홍해의 물을 가르고 건너고 또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넙니다. 두 물을 건너는 사이에 세 곳의 땅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물을 바닷물을 가르고 건넌 후에는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후에 요단 강물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 강을 놓고 보면 세 장소가 생기는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 곳이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구원받은 절기를 감사해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려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다 처음 난 것, 첫 생명을 몽땅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검진받은 절기가 죽음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죽는데 선별적으로 우리 양의 피가 묻은 집에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절기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죠. 이 유월절은 애굽 땅과 관련된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건을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7일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오순절 맥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할 땅도 없었죠. 농사할 수 없었고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광야의 40년 생활 지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뭘 먹고 살았느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이슬같이 이스라엘의 텐트 진영에 소복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꼭 눈처럼 이것을 보고는 이게 무엇이냐 몰랐어. 자기들끼리 이게 뭘까 이 말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거든요. 이게 먹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물을 건너죠. 무슨 물을 건넙니까? 요단 강물을 건넙니다. 요단 강물을 건너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를 지은 첫해 첫 곡식을 거둔 때가 유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먹을 양식인 보리와 밀과 과일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노동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양식들을 저장을 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해 연말에 이제 6월까지 거둔 보리와 밀이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을에 거두는 쌀이 있거든요. 또 가을에 나는 과일들도 있어요. 가을에 나는 과일들을 이제 또다시 거두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가 각각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이 가능했던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첫곡식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우리도 여러분 과일시장에 한번 가보면요. 이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냥 과일 가게, 과일을 파는 가게 앞에 소복소복 쌓여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들, 과일과 채소류, 농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상인들은요, 먹거리 농산물들을 도매로 판매한다든지 소매로 판매해서 그 이익금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도시에 사는 믿는 우리들은 이 먹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서 먹으셔야 합니다. 내 돈 나간다고 불평할 게 아니요. 이 과일들 채소들을 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채소가 생겨나게 됐다. 과일이 생겨나게 됐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이 나름 뭐 토마토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수입품 체리도 많이 나는데요. 체리 그 조그마한 열매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일이죠. 그 과일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 과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우리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미네랄을 얼마나 많이 공급합니까? 살기하신 하나님, 특별히 과일이나 열매, 채소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돈 주고 사 먹을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고 먹었어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감사하면서 드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요. 밥을 우리가 뭐 열을 가해서 불을 가해서 밥은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쌀 한 톨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 주고 이런 과일들이나 먹거리를 사 먹지만은 그래서 직접 우리의 손으로 재배해서 얻은 농산물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계절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 뭐 때문에 불만까지는 몰라요. 이 살아봐야 돼, 한번. 산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하이바 쓰고 안전모 쓰고 한번 살아봐야 은혜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를 할 건지 모르지만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는 것.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 중고등 학생들 아멘.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밥상 앞에서 반드시 눈을 감고, 안 감아도 되지만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 안 감으면 먹을 것이 자꾸 보이니까 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눈을 슬슬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먹어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그 양식이, 그 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병고치는 역사로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투정을 다 부리고 먹으면 없는 병도 하나님이 다 가져다가 그한테 다 줄 거예요. 제가요 음식 앞에서 밥상머리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식 가지고 이 음식 뭐라 그러는 음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보면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 건강해요 다. 저는 막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굶었으면, 안 먹고 왔으면 그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의 감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물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어법이라 그러죠. 반어법. 반대로 표현하면서 더 큰 것을 나타낼 때 반어법이라 그러죠. 의문행어로 했지만 이 의문행이 아니라 강조구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너무 커서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힘대로. 이 말은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원해서, 누가 하라하라 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 자원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원해서,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배 현장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합니다. 참 신앙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그 신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 신앙이 안 생기는 분들은 뭘 믿습니까? 지나는 걸 믿습니까? 완료의 사상이 유물론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절대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심장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계기를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전부를 들여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빗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곧 이어지는 감사절기인 맥추절기도 절대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면 안 된다. 드리면 안 된다. 아무 믿음이나 마음이 없이 이 빈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빈손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절기에. 지난주에 제가 감사절기를 오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에 감사절기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지 하고 일주일을 보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혹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주머니에 든 용돈 하나 가지고 그냥 그 헌금을 하고 가실 분 혹 있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법입니다. 여기 빈손의 뜻은 히브리 원어로 렉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빈손, 렉함.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이란 말은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빈손 그것은 헛되이 마음이 전혀 없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없이 외식이나 형식이나 종교적 의식 자체로서 아무 마음이 없이 의미 없이 절기가 헛된 빈손 절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빠진 형식적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없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종교행위 하지 말라. 아무 마음도 없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또 왔다가 종교 의심만 해가고 가버리는. 괜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알맹이 있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절기를 감사절기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4절을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천 번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천 번제. 번제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번제 한 번 드리면 예, 족합니다. 힘듭니다. 번제들. 구약의 번제제들이에요. 짐승을 끌어와야 되고 죽여야 되고요. 죽여서 살을 발라야 되고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법대로 다 제사법대로 안 하면 드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까다롭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 번제를 천번을 드렸다는 천번을.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드렸습니다. 1000번에 있어서 하루에 번지 한 번을 드린다면 1000일을 드렸다. 1000일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나 되는 세월이 아니에요. 이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감사죄서였습니다. 감사예배였습니다. 감사예배.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마음이 여호와께 솔로몬이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눈을 구하라. 네가 네게 무엇을 줄고 눈을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시사노.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식, 그 신앙이 드러나 있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보면 작은 아이 같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의 대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는 무지한 자기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최고, 최선의 감사적인 1000번제를 드리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 최고의 복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복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로 솔로몬은 1000번제의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최고의 감사 표시죠. 그 감사를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적적인 지혜를 주시고 번성과 형통함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요,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솔로몬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온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왜 그랬을까? 1000번제의 감사 예배 때문입니다. 감사 예배 때문.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고라 일당들 보세요. 고라 일당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날 말하면 같은 교인이었지만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거스리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레위의 정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나섰대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린다 그러죠. 모세를 거스린다. 이게 감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의 땅들은요, 그야말로 무모한 불평과 원망과 거스름과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뽑아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스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고라의 땅들을 그냥 보지 않고 넘겨서 그 결과를 보시죠.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선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땅 아래 다 매몰되버려.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그들 중에 망하니라 라고 했어요. 망하니라. 누구에게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설교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얼마나 투자했어요? 밥 한 끼나 사줬나요? 밥을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여러분 안 사줘도 잘 먹고 삽니다. 제 설교를 듣는다고 뭐 했나요? 그런데 여기 나오신 거. 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네? 국회의원의 연설을 듣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또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박사라고 안 보여주지만은 박사의 설교를 듣는 거 아니요. 네. 미국 웨스민 신학교에서 인정한 박사입니다. 목회학 박사. 네. 이름에도 이 설교를 듣는 것 은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매주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네. 마음의 가슴이 대절이 할 정도로 하나님 원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뭐 와서 시시시 위에서 방송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시비에서 방송 반드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고라사슴처럼 여러분 함몰합니다. 함몰. 앤드루 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순종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순종, 순종. 순종은 뭐에서 나옵니까? 감사와 감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유치원생들이다. 유치원생들. 영적 유치원생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좀 안다고 교만이 그들먹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알면 뭘 합니까? 도토리 키기죠. 제발 교인들 여러분들 교회당 여러분들은 그들먹거리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요. 큰 선물이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축복을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면 아무 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더음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그들이 결코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세우신 주보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대로 자원하고 기뻐하고 온 가족이 예배 현장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죠. 완전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가 된 것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나를 하나님 백성되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죠. 그것은 마음에 감사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술로 감사를 하세요. 그 입나 좀 뭐 할 겁니까?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평생에 가도 감사하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은 마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입술은 마음이에요.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몸으로 감사해요. 이것은 봉사의 희생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몸으로 감사하는 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넷째로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돈으로 감사. 이 돈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악한 사탄이 이 돈으로 복을 못 받도록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돈 얘기 잘 안 해. 돈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돈 얘기하는 것을 왜 싫어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자기 겁니까? 돈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돈을 드려야 됩니다. 네. 그게 빈속 모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건 골라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 싫어하지 전 돈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 맞추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잘 자시려면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십니다. 엄하게 다루십니다.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돈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가난으로 일생을 살고 마십니다. 그럼 나의 돈도 내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돈을 쓸 때마다 돈을 가질 때마다 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돈 하면 은혜. 이게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 안 하잖아요. 네. 강단에서 돈 얘기하면 세속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No! 저는 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죠. 돈 좋은 거죠? 그럼 좋은 얘기해야지. 그럼 돈 얘기하는 거 좋은 목사잖아. 물질은 인격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들여서 감사해야 돼. 내 생명을 들여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대, 20, 100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귀가 믿는 이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신앙.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특별한 매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한 해 첫 곡식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살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살고 입을 것 입고 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가정과 집을 주신 걸 감사하고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원 안 하고 기뻐하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라고 했습니까?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또 입술로 내 몸으로 그리고 또 물질로 그리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복음과는 복 현재보다도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지키고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